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해도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키고 사이버 해킹으로 약 3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2020년 연례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 관련 물질과 기술을 해외로부터 계속 수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새로운 단거리, 중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0경씩에서 선보였다며 미사일 크기로 미뤄 이런 미사일에 핵 장치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회원국은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열에도 견디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 이란이 핵심 부품 이전을 포함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회원국의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북한의 핵 미사일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자금 탈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합의에는 항행의 자유, 영관 더 강력한 영내 구조에 대한 지지 등이 포함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 지역 정상 간 전화통화와 관련해 쿼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동맹협의체로 중국 견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퇴치, 기후변화 관련 협력 갱신, 세계 경기 회복, 글로벌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 대응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투입해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군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과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오늘 지휘통제 능력과 상호 운용성 증진을 위해 다층적 훈련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이 지역에서 항공모함 두 대를 투입해 훈련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제임스 커크 니미츠 항모단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가 향유하는 합법적 해역 사용을 보장한다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빙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서의 미국 전함과 항공기의 빈번한 움직임은 힘의 과시로 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이지스 구축함 존 맥케임함은 지난 4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5일에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 인근을 항해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의 아웅산 훌라잉 최고사령관은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헌법에 기반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훌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국영 TV로 방송된 연설에서 군부 쿠데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통령과 정부, 의회가 이에 대한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는 군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훌라잉 사령관은 또 비상사태 기간 과업을 완수하면 헌법에 따라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이 치러질 것이며 선거 승자에게 민주적 규범에 따라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정부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장원의 탄핵 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척 슈머 당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어제 탄핵 심리 방식과 일정 등에 합의했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양측이 모두 증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탄핵 심판은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국에 사는 70살의 남성이 노를 저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에 아프리카 북서쪽 해안 카나리아 섬을 출발했고요. 혼자서 무려 4,800km 이르는 바다를 건너서 지난 토요일 56일 만에 서인도 제도 안티과 섬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프랭크 로스웰스입니다. 부인과의 감격의 포옹을 하면서 완전 최고의 순간이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처남을 생각하면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목표로 탈리스커 위스키 대서양 챌린지라는 대회에 도전을 했습니다. 항해 도중에 처남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했지만 로스웰 씨의 용감하고 의미 있는 도전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보냈고요. 그렇게 모아진 87만 7천 파운드, 미화로 약 120만 달러 정도가 영국의 치매 연구소에 전해졌습니다. 이른 나이에 노를 저어서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배의 이름을 Never Too Old, 결코 늙지 않았음이라고 붙인 로스웰 씨, 이 대회 최고령 도전자이자 성공한 완주자가 됐고요. 로스웰 씨의 무한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 북한의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평안 남도와 황해도 쪽에 구름 많이 끼겠지만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장 추운 곳은 해산입니다. 아침 최저 영하 16도에서 시작되고요. 강원도 원산 장전은 영상 1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도 영하 2도까지 오르고 함흥 원산 영상 11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 영상 8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개성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원산 영상 1도에서 영상 11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청진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자, 먼저 켈리 클락슨의 Heartbeat Song, 가슴을 울리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오늘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This is my heartbeat song and I'm gonna play it. Been so long I forgot how to turn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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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all night long. Oh, up, up all night long. You, where the hell did you co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구촌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미얀마에서 나흘째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와 고무탄으로 시위대 해산에 나서고 있는데요. 먼저 미얀마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항공모함 이계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해상훈련을 전개한 소식, 또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도 미얀마부터 가보겠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점점 격화하는 양상이죠.
네, 수도 네피도 그리고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제2도시인 만달레이 등을 중심으로 미얀마 전국 곳곳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졌는데요.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에 다치는 사람이 생기는 등 이 시위가 점점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네, 미얀마 일부 지역은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겁니까?
네, 미얀마 군부가 전날 양곤 그리고 만달레이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군은 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통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9일에도 곳곳에서 미얀마 민주화와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경찰의 진압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군요.
네, 시위가 계속되면서 경찰이 물대포, 고무탄, 최루탄 등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습니다. 수도 네피도의 경우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해서 해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시위대가 물러설 기미가 없자 실탄을 허공에 쏘면서 경고사격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의 이 경고사격에 일부 시위자가 도망치면서 대열이 무너졌는데요. 그러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고무탄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네,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현지 의사의 말을 인용해서 적어도 4명이 고무탄에 맞아 다쳤고요. 이 중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 얘기도 나오네요.
네, 만달레이에서는 기자 한 명을 포함해 적어도 27명이 체포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계엄령 발표에 이어서 경찰의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면서 곳곳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자 미얀마 군부의 움직임도 보죠.
네, 이번 쿠데타의 중심 인물인 미나옹 플라잉 최고사령관이 전날 저녁에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선 건데요. 미나잉 플라잉 사령관은 이 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미얀마의 진정하고 체계적인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얀마 군부에서는 지난해 치렀던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얀마는 지난해 11월에 총선을 치렀는데요. 여기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이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당이 압승을 거둬서 문민정부 2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허위 유권자 명부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선거를 요구했는데요. 선관위가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결국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간 정부를 정복했습니다.
네. 자, 과거의 미얀마 아주 오랫동안 군부 통치를 받아왔던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2015년 NLD가 승리해서 처음 문민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반세기 넘게 군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미나옹 플라잉 사령관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들은 이전 군부와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선거를 치른 후에는 승자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총선 날짜 등 일정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1년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미얀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죠.
네, 우선 유엔 안보리가 오는 10일에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미얀마 사태를 논의합니다.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지난 2일에 이어서 4일에도 미얀마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이 구속력에 있는 결의안 도출에는 실패했고요. 성명만 내놨었습니다.
네, 중국하고 러시아의 반대가 컸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이 미얀마 사태는 내정에 속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두 나라의 반대로 당초 영국이 제출했던 초안보다 수위를 많이 낮춘 성명을 내놨다는 분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미얀마와 군사적으로 긴밀하고요. 특히 중국은 미얀마의 가장 큰 교역국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지금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 지도자는 물론이고요. 의회 지도자들도 미얀마 사태를 비판하면서 구금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이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제재를 시작한 나라도 있습니까?
네, 뉴질랜드 정부가 9일 미얀마와 모든 고위급 군사 정치 접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 미얀마 군부의 지도자들 입국도 금지했습니다. 현재 일본도 제재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 새 미얀마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크게 늘어서 고심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9일 남중국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이 두 개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훈련을 한 건 지난해 7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미국 해군이 이번 훈련의 목적을 설명했습니까?
네, 해군이 9일 성명을 내고 두 전단 간의 지휘, 통제 능력, 상호 운용 기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모든 나라가 국제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바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90% 이상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 필리핀 등과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국제수역이라고 보고 정기적으로 이 해역을 순찰하면서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그곳을 국제수역이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뭡니까?
네, 지난 2016년에 국제상설주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겁니다.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는 걸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해상 장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미국의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를 항해를 했었죠?
네, 지난 5일에 구축함인 존 맥케인호가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 중국에선 시사군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처 해역을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해군이 이런 임무를 수행한 건 처음인데요. 존 맥케인호는 하루 전에는 타이완 해역도 통과했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이 연일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과시하고 도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권을 수호하고 주변국과 함께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에 단호히 맞설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여러 나라 정상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는 접촉이 없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취임 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또 한국 등 여러 주요 정상들과 접촉하고 협력을 다져왔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하고 양국 간의 긴급 현안이었던 핵 군축 협정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과는 아직 접촉이 없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서로 기회는 없었지만 전화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총리와는 통화를 했습니다.
네, 8일 바이든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통화하고 양국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의 동맹체인 쿼드를 기반으로 한 영내 안보, 그리고 신종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과 관계가 최악이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인도를 중국에 맞설 강력한 동맹으로 보고 긴밀한 관계를 추진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8일 성명을 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 성명에서 미국이 참관국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즉각 참여할 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퇴를 한 게 언제였습니까?
네, 전임 정부였던 2018년 6월에 탈퇴했습니다. 네,
그때 탈퇴를 했던 이유는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중국이나 베네수엘라 같이 인권 상황이 나쁜 나라가 회원국이라는 이유입니다. 또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너무 이스라엘 인권 문제에 집중한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라면 어떤 겁니까?
네,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인권 유린 행위를 말합니다.
네, 자, 미국이 다시 인권 유엔의 인권 이사회에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가 현안이나 정책, 회원 자격 등의 항목에서 개혁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고 지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탈퇴를 했어도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고 그 대신에 미국의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다른 권위주의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밖에 아니라 미국이 다시 안에 들어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함이 있지만 위험에 처한 기본적인 인권을 지능하는 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본 인권에 여성과 수녀, 성소수자, 또 여타 소수계층 기본권,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와 신념의 자유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네, 지난 2006년에 공식 출범했는데요. 현재는 47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쿠바,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인권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들도 회원국입니다.
네, 그럼 미국은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출발할 때부터 회원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였는데요. 부시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임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들어가서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목적으로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이 9일 시작됩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고요. 민주당이 하원에서 추가 부양책 입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올 여름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이 어려울 거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9일 지금 조금 있으면 시작된다고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 심판이 9일 상원에서 개시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초에도 탄핵 심판 대상이 돼서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주 두 번째 탄핵 심판이 열리는 겁니다. 두 차례 탄핵 심판을 받은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헌정사 역사상 최초인데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심판을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탄핵 심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일반 형사재판과 비슷한 절차입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들고 온 소추위원 9명이 검찰 역할을 하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앞서 소추위원단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증언을 요구했지만 이 본인이 나오지는 않겠다고 거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이 상원위원 100명이 배심원이 돼서 이들의 변론과 증인 진술 등을 지켜보고 탄핵안을 최종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투표하게 되는데요. 이 상원의 최고참인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히 의원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이 내란 선동 혐의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죠.
네, 지난달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한 겁니다. 당시 의사당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지난해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같은 시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나와서 연설했습니다. 연설을 들은 뒤에 의사당까지 행진한 시위대의 일부가 의사당 내부에 난입해서 회의가 한동안 중단됐는데요. 의원들이 대피한 가운데 의사당 일부 시설이 파손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다.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의사당을 향한 행진을 지지자들한테 독려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지지자들한테 워싱턴 DC로 모이라고 촉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의사당 습격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라고 보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지난달 13일 탄핵 소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자, 탄핵 심판에 임하는 소추 의원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먼저 양측 입장부터 짚어보죠.
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탄핵 심판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 퇴임한 일반 시민한테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어째서 헌법에 위배되고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상원의원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될 거다라고 8일 제출한 78쪽짜리 서면 진술서에서 밝혔는데요. 또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이 백악관 앞에서 연설한 내용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이 변호인단 측은 강조했습니다.
예, 소추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대통령이 군중의 폭력을 선동한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라고 같은 날 8일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법의 원칙에 의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한데요.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주요 언론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의 변론 시간을 각각 고정한 뒤에 상원위원들의 최종 표결을 진행하기로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의사일정에 합의했는데요. 이 프레지던트 데이 휴일인 오는 15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의 의회 관계자가 워싱턴포스트에 밝혔습니다. 이 증인 채택은 생략할 걸로 앞서 알려졌었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네. 자, 최종 표결에서 탄핵안이 인용될까요? 기각될까요? 지금 한쪽으로 좀 쏠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각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상원 재적위원 100명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67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민주공화당의 의석수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모두 찬성 투표를 해도 50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족수의 17표가 모자라는 건데요. 공화당에서 17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미국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걸로 나옵니다. 7일 ABC 방송과 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6%가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반대 의견은 43%에 그쳤습니다. 작년 초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탄핵 심판에서는 ABC와 워싱턴 포스트 공동조사에서 47%였던 찬성 의견이 이번에 56%로 훨씬 높아진 겁니다.
네. 자, 만약에 최종 기각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겁니까?
네,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자는 논의가 민주당 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는 공직 취임 선서를 했던 사람이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하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경우 향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는 상원 재적 과반이 정족수라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의원 50명만 찬성을 하더라도 상원의장 역할을 맡는 카멀라 하리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이 하원에서 추가 부양책 입법 초안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맞서는 추가 경기 부양 체계의 입법 초안을 민주당 측이 8일 공개했습니다. 하원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별로 이 법안을 내놓은 건데요.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총액 1조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안의 세부 사항들을 이 민주당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새로 공개한 부양책 초안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죠.
네,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은 가계 현금 지급 사업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1인당 1,400달러로 지급액을 명시했는데요. 개인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까지 1,400달러를 전액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이상부터 10만 달러 소득자까지는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이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그 기준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부부 합산 소득 여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부부는 연간 소득 15만 달러 미만까지 각각 1,400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두 명을 합쳐서 총 2,800달러가 수급액이고요. 15만 달러 이상 20만 달러 수입선까지는 수급액이 줄어들고 이 부부를 합쳐서 연간 수입이 2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네. 자, 앞으로 하원에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하원 조세무역위원회가 오는 10일 현금지급사업을 놓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 같은 날 재무위원회에서는 국방물자생산법 적용사업에 대해서 토론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도구와 개인 보호장비 그리고 백신 관련 설비의 국내, 미국내 생산을 늘리는데 1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다른 상임위에 배정된 사업들은 어떤 겁니까?
네, 또 교통위원회에서는 500억 달러 연방재난관리청 지원금 그리고 80억 달러 공항 투입 예산 등을 토론합니다. 이 밖에 연방교통국 지원 예산 300억 달러도 논의하는데요. 아직 모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초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부양안이 처리되려면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죠?
네, 상임위에서 먼저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뒤로 하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공화당에서 재정 부담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 시행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그러면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양한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 쪽의 요구는 어떤 겁니까?
네, 부양안이 바이든 대통령 제안대로 실현이 된다면 미국은 내년에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노동시장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이 회복하는 데 2025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CNN 인터뷰에서 전망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부양안이 일자리 창출에 특별한 목표를 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현이 되면 이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극복까지 가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네요.
네, 올해 여름까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어려울 거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여름까지는 집단 면역을 향해 나가는 길에 있을 걸로 확신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7일 진행한 CBS 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집단 면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예,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상태를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게 되고 이 궁극적으로는 전염이 중단되는 건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의료 고문을 맡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면 미국인의 75%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CBS 뉴스는 하루 130만 회 접종을 한다고 봤을 때 올해 말은 돼야지 미국인의 75%가 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네, 집단 면역이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예, 백신 물량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확보해놓은 물량이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팬데믹 대처가 예상보다 더 끔찍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국인들의 그 백신 접종 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7일을 기준으로 배포된 백신은 5,900여만 회분이고요. 이 가운데 접종을 완료한 백신은 4,100만 회가 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 접종자 수를 따지면 지난주에 매일 약 130만 명이 백신을 맞은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하루 15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게 희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하루 100만 명씩 취임 100일 동안 1억 명한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했던 데서 이 목표치를 크게 올려잡은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했네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300만 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노동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급 학교들이 안전하게 다시 문을 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교실 수용 인원을 줄이고 환기 시스템을 갖추면 학교들을 안전하게 다시 문을 여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르면 10일 이 과학에 근거한 등교 수업 재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서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미국 프로 미식축구 경기장을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 프로 미식축구의 최고 경영자인 로저 구델 커미셔너가 32개 구장 모두를 백신 접종 장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해왔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면서 백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아주 큰 규모의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백신 접종 장소로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뉴욕의 프로야구 구단인 뉴욕 양키스 홈구장이 브롱크스 지역 주민들을 이 백신 접종 장소로 쓰도록 지난 5일부터 문을 열었고요. 이 메릴랜드주의 대형 놀이공원인 식스플래그와 미국 서부 대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큰 회의장인 모스컨 센터에서도 대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자, 빌리지 피플의 YMCA 듣고요. 다음 순서 이어갑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9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재임식에
미국 해군대학 학장인 알프레드 머헨 해군대령은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점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머헨 대령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전쟁 중이 아닐 때에도 무력으로 바다를 지배해서 군사나 통상, 항해에 대해 해상에서 권력을 가지는 막강한 제해권을 보유했다면서 미국도 강대국이 되길 바란다면 제해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머헨 대령은 제해권은 단순히 강력한 해군을 뜻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프레드 머헨 대령이 강조하고 있는 제해권은 군사적인 힘을 넘어서 경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해권이 강력해지면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를 주도하게 되고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무역에 힘이 생깁니다. 강력한 제해권으로 원자재와 시장을 제공할 식민지를 더 많이 확보하고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해외의 해군 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해권은 바로 경제력이면서 국가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의 성장하는 국력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국력에 대한 이해라는 새로운 이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고 국민들은 제국에 대한 입맛을 느끼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글이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국내 문제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에 대해 크게 흥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은 가까운 미래에 곧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국을 세계 변화에 맞게 이끌어가는 것이 대통령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 이를 이유로 미국은 외국과 몇 개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878년에 미국은 사모아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이 협정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모아 섬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이 이 섬의 주장을 강제로 몰아내고요. 독일에 협조하는 인물을 지도자로 내세웠습니다. 이 일로 한동안 미국과 독일 사이에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미국 군함들이 사모아에 도착했을 때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은 미국과 독일 군함들을 모두 파괴시켰고 양쪽 다 싸울 만한 강력한 군대를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1889년 미국과 독일, 영국은 사모아를 독립왕국으로 만든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그 뒤 10년 동안 이 섬의 지도자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사모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1899년 독일은 사모아 섬들 가운데 서부 지역을 점령했고 미국은 섬의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들이 1900년대 말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하와이 군도였습니다. 하와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의 무역선들이 항해하는 데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하와이와 미국 간의 우호로 이 항구는 미국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됐습니다.
1891년 하와이에서는 릴리우오 칼라니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릴리우오 칼라니 여왕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미국 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은 여왕을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미국 정부에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군주인 릴리우오 칼리니 여왕이 결국 항복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 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은 하와이의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고요. 이자들은 하와이가 미국에 주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요.
1898년 의회는 하와이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미국은 몇 가지 국제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며 나섰습니다. 하나는 영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남아메리카의 북서해안에 있는 기아나의 영국 식민지와 접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각기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분쟁 지역에서 금광이 새로 발견되면서 국가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미국은 협상에 중재역을 하겠다고 제의했지만 영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국경을 결정할 위원회를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위원회가 회의를 갖기 전 영국과 베네수엘라는 국제위원회가 이 문제를 결정하게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쿠바에서도 외교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행정부 때 쿠바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스페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쿠바는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식민지 정부와 맞서 싸웠는데 1895년 쿠바에서 독립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스페인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더 많이 파견했습니다. 독립을 외치던 쿠바 국민들은 체포되고 기아와 질병으로 숨졌습니다. 스페인은 쿠바에서 벌이고 있는 무자비한 진압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하고 전향한 쿠바 국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은 쿠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히려고 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하이 가이즈,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2017년 영화 The Big Sick 통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코미디언을 꿈꾸는 쿠마일.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지만 그가 같은 파키스탄 문화권의 여자를 만나 준매 결혼하기를 강요하는 부모님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에밀리와 연애를 시작하며 둘은 점차 사랑에 빠지지만 준매 결혼이라는 쿠마일 가족의 관습을 알게 된 에밀리는 그에게 화를 내고 그녀를 잡을 용기가 없었던 쿠마일도 결국 에밀리와 헤어지는데 동의하는데요. 쿠마일이 에밀리의 부모님께 후회가 담긴 말을 하는 장면의 대화 들어보면서 오늘의 표현 screw up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Yeah, you did.
Let me give you some advice, Kumail. Love isn't easy. That's why they call it love.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Screwed up. I screwed up. Screw up means to completely spoil, mishandle, or mismanage a situation. Screw up 하면 무엇을 망치다, 무엇에 실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 sorry. I think I screwed up. 미안한데 내가 일을 망친 것 같아.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또 알아두면 좋은 표현으로는 screw up 이렇게 한 단어로 쓰면 명사가 되는데요. Screw up, 실수, 실패, 엉망이 된 일 혹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That was a screw up. 그건 엉망이었어, 실패였어. He's a screw up. 그는 일을 잘 망치는 사람이야. 그는 늘 실수를 하는 사람이야. He's a screw up. Screw up. 에밀리는 쿠마일과 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에밀리의 곁을 다시 찾은 쿠마일은 그녀가 의식이 없는 동안 그녀의 부모님과 진실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표현 I think I screwed up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Yeah, you did.
Let me give you some advice, Kumail. Love isn't easy. That's why they call it love.
Screw up. I screwed up.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파리엘 윌리엄스의 해피. 행복한 마음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appens to you, don't waste your time.